하박국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 저희가 또 한번 보며 확인하며 그 구원 역사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 닮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을 보겠는데 제가 2000년도에 즉 한 14년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본 내용인데 다시 보니 좀 새롭습니다. 오늘과 다음번 우리 하박국의 그 역사적 배경 또 선지자는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이 하박국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1절서부터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하박국은 선지자라 분명히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그러면 누구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이 하박국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저희가 보통 말합니다. 대선지자라 그래서 다섯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예레미야가 두 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두 개를 썼기 때문에 거기 대선지자 네 명 그리고 소선지자 12명 이렇게 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 이런 사람도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약을 순서대로 갖고 있는 그 순서에 의하면 그저 처음에 다섯 개의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 12권은 우리가 보통 역사책이라 그래서 역사책이 끝나면 이제 다섯 권 시 욥기서부터 우리 시편 이런 것이 다섯 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권의 대선지자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자는 4명밖에 안 나오고 소선지자는 12명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명 소선지자의 중에 한 명이 하박국입니다. 뭐 선지자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자인데 주로 그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저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하박국도 그 내용이 예수님 중심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성경을 보든지 간에,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책을 보든지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즉 그분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천국, 즉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 성경을 쓴 선지자들도 있지만 또 성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은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나 뭐 나단이나 그들은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들도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라 하면은 시대별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아까 16명 이외에 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 성경을 쓴 선지자만 가지고 오늘 보겠는데 이 사울왕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후에는 이스라엘이 이 한국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진 후부터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북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라는 나라에게 722년 BC에 망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훨씬 더 지탱을 하는데 이 남쪽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앗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586년 BC에 남쪽 나라 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16명의 선지자들은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망하기 전에는 북쪽 나라에 보내졌던 선지자냐, 남쪽 나라에 보내졌던 선지자냐. 그리고 그 포로 시대 때, 포로 생활 시대 때 보내졌던 선지자냐? 아니면 다시 귀환하여 돌아와서 그 포로 생활 후에 보내졌던 선지자냐? 그래서 크게 이 16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요. 포로 생활 전에 보내진 선지자냐? 그런데 포로 생활 전에 보내졌으면 또 나눠야 되는 거는 북쪽 나라에 보내졌느냐, 남쪽 나라에 보내졌느냐. 그리고 포로 생활 전, 그게. 그리고 포로 생활 동안에 보내진 선지자들이냐. 아니면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온 후에 보내졌던 선지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포로 생활 전, 그냥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포로 생활 전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이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야. 즉, 포로 생활 전 북쪽 나라, 요나,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포로 생활 전 남쪽 유다로 보내진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이사야, 그리고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보내진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아까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전에 남쪽 나라에도 보내졌는데 포로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나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보내진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보내진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따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제일 뒤죠. 그래서 여러분 학개나 스가랴를 보면은 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은 포로 생활 전입니다. 즉,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포로 생활 전 남쪽 유다에게 보내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 중 이들 중에서 오바댜와 요엘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고,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고, 그리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박국을 공부하려면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 배경이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작은 이사야라 이렇게 불리는데 하박국도 작은 예레미야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여러분이 그 다른 선지자 글을 읽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왕때 활동했다 이런 기록들이 쓰여 있는데 하박국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왕 때라고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을 읽으면 1장, 2장은 그렇지가 않은데 3장에 가면은 시로 써 있습니다. 시적으로. 노래로 쓰여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박국이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에 고정 배치되어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뭐 학자로서 뭐 유명한 책을 쓰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분명한 것은 하박국이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 악이 넘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현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 앗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하면 아 이분이 유다로 보내졌고 지금 그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하박국이 언제 사람인가 대강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이 앗수르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게 626년 BC인데 그렇게 독립을 하고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612년 BC에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는데 그리고 605년 BC에 점점 강해지는 이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애굽의 그 바로왕, 바로왕이 여럿이죠. 그 중에 니고라는 어떤 사람은 느고라고도 하는데 이런 바로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앗수르를 도와주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를 해버립니다. 이것으로 바벨론은 이제 제일 강한 나라로 자리를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이 유다는 그 나라는 내내 이 바빌론 수중에 있다가 마침내 586년 BC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하박국이 쓴 글에서 우리는 하박국이 바벨론의 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왜 그 강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벨론이 꽤 강해진 후에 하박국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educated guess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직 유다가 망하지는 않을 때에 쓰여졌습니다. 왜? 그 유다 나라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경고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넓게 612년 BC 바벨론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때부터 유다가 망하기 전 그 사이에 하박국이 쓰여졌다. 이 정도는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이 하박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저 뭐 이 신학적으로 무슨 이런 배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저한테는 귀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번성하는 악과 핍박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즉 하박국의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너무 악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면 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제가 자꾸 그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좀 미안하긴 하는데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은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세상 말로 착하게 사는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이게 악하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바로 그겁니다. 이걸 잘 분간을 못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수준, 도덕 수준으로 풀어가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는 불교 신자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 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세상에서는 악으로 생각 안 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저 도덕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물론 도덕 수준에서도 그 도덕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에 속하지 않은 악도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기 유다 나라를 보고 있는데 엄청난 악과 또이 의롭게 살라는 사람들의 그 받는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읽은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느냐 불평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다 예표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수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옵니다. 즉, 바벨론 나라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러 옵니다. 즉,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표 수준의 심판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오늘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 우리도 왜 이렇게 악이 강한가?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던 간에 이제 옳고 그름은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뭐 요즘 많이 보여지는 이 동성연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지옥 갈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었던 거 안에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뭐냐? 심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도 이제 망하는 그 대열에 서서 이제 같이 망해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자꾸 변해가는데. 그러나 구약 때 하박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때와 다른 것은 영적으로는 그 심판이 벌써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불평과 불만 수준의 호소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근데 구약 때는 아직 영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불만,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불만,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구약 수준 같이 이 겉으로 예표 수준에서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심판, 그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며 하박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한테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왜?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작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전체적인 내용은 벌써 이해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으로 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면 이제 하박국에 와서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다. 이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잡혔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그 내용은 뭐냐? 그래서 또 그 하박국의 1절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박국 전체적인 내용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에 이제 5절서부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내게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죠.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러면 지금 처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시니 즉 바벨론 나라를 써서 이제 너희를 심판하시라 하시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12절서부터 그 말씀에 또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고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구약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참 믿음이 아직 하박국한테 주어지지가 않은 상태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하박국의 흐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1장이 구약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악인들이 의인을 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아직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 하박국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불평의 해결을 봅니다. 그 해결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갔더니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로, 즉 찬양으로, 아까 시로 써있다 그랬는데 찬양을 하면서 이 하박국이 끝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또 시편 저자들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사도 바울 즉 마지막 사도 성경을 쓰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구약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그 뭐 사도들 하지만 이 마지막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즉,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조금씩 보여지다가 점점 보여져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보여지는데 그 완전히 보여진 상태를 최고로 완전하게 쓰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보여진 후에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환하게 계시된 내용을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제일 잘 보여진 사도인데 이 사도가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썼는데 한 군데도 불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즉 구약과 이렇게 지금 하박국도 그렇고 시편 저자들도 그렇고 그 불평하는 구약과 이 바울 전혀 불평이 없는 바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변하는 것이냐. 이게 구원 역사의 흐름입니다. 즉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구원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즉 그분의 그 삶과 고난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불평을 찬양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불평을 이제 찬양으로 바꿔놓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1장의 하박국의 불평이 3장의 하박국의 찬양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 전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바울사도같이 불평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심이 어떠한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신 것이면 절대 어떠한 상황에든지 불평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몰라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믿는 만큼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 그 이루어진 현실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왜? 정말 이루어진 현실이 눈에 보이게 있으면 여러분 불평 안 할 것이니까. 그 정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믿고 산단 말입니다. 불평은 예수님의 완전히 이루심에 만족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덜 이루셨길래 불평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뭘 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다 주고 천국을 이뤄주시고 영생을 이뤄주셨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이제 만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과 이루신 후의 차이입니다. 불평하느냐 아니면 만족하느냐. 구원 역사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불평했으니 우리도 불평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신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불평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불평하는 내용은 다 세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적인 걸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세상적인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불평을 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바울을 불평 없는 사도로 만들었는가? 도대체 바울을 보니 우리보다 수없이 더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이라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불평이 없는 사도 바울로 만들었는가? 바울이 무엇을 알기에 무엇을 이해했길래 무엇을 믿기에 불평 없는 삶, 완전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벌써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성경을 쓸 때 믿음으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박국의 1장의 불평을 3장의 찬양으로 바꿔놓았는가? 하박국이 2장에서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무엇을 믿기에 이제 불평 없는 3장이 됐는가? 무엇이 지금 1장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이다. 여기에서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는 세상 것을 보며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어쩌다 불만 불평인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불평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만족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1장에서 3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1장에서 3장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이 이해한 것, 즉 바울이 이해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 완전 만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3장 노래 1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오심 앞에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리라.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예표 수준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1장에서는 자기는 의로운 자로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1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놓고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악하고 나는 의로운데 지금 그런데 이 의로운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아까 74편 시편을 읽은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는데 왜 제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느냐. 나는 의로운 자 아니냐.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런데 1장에서 자기의 의를 내놓았던 이 하박국이 2장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내 나라가 망하고 즉 이스라엘이 망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이 쳐들어와서 의로운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나이까 하던 그들이 그가 이제 여기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와도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 백성들이 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내가 받은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하박국, 이 바울, 또 여러분, 저 어떠한 상황에든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에 갔더니 외양간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완전 만족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날 죽여도 내 가족이 오늘 다 죽어도 내가 망할지라도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생명을 다 잃을지라도 2장 4절 하반부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박국 2장 6절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몇 년 후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 현실을 증거합니다. 나의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 현실을 보며 즉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2장에서 믿음으로 살리라를 이해하고 이제 3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평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믿음장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장 11장 바로 전에 10장 32절부터 읽으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리.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이제 믿음장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너희 재산까지도 다 빼앗겼다. 엄청난 고통이 있자. 그러나 너희가 인내함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여 놀려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맨날 망하는 꼴만 되느냐. 너희 하나님은 너 하나 잘 살게도 못해주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 믿는 거 아니냐? 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망하는 꽃만 다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여러분, 이렇게 맨날 망하는 꼴이라서 믿음으로 살기가 더 쉬운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 잘 돼서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되는 게 없다 보니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하여 지금 보세요 이 하박국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평이 없습니다. 3장에서. 이 하박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만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장의 그 문제, 그 불평, 2장의 그것의 해결, 즉 복음, 믿음은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3장에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여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망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2장, 3장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 그러나 믿음으로 해결을 얻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의 패턴이 여러분 전체 삶의 패턴입니다. 믿음이 적었을 때 불평, 문제. 그러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이제 찬양, 만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이 패턴으로 사는 겁니다. 그쵸? 아침에 일어나니 또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겹습니다. 아이고, 또 나와서 뭘 할 거예요, 또.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자는 겁니다. 이 하박국 1장, 2장, 3장.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즉 1장에서 3장으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성공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성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문제가 점심때 해결이 돼서 찬양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그 문제가 점심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 각도가, 그 이해가, 그 판단이, 그 삶에 대한 정의가 이제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믿으세요. 다 해결됐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덮어두고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같이 되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좀 이상한 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나는 아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으로 진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말하니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그 반대되는 것을 보여줘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가짜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하박국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끝내는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내 경험이 그 믿음의 내용을 반대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자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기를 자꾸 못하게 만들고 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자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니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의롭다 칭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박국의 1장의 불만이 3장의 감사 찬양으로 변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이 되고 저희들의 전체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여 저희에게 완전 만족을 주고 있다는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